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실상 많은 분쟁을 낳고 있는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은 성경 역사에서 중요한 과도기적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들과 교회의 예배와 교리를 다루는 서신서들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그리고 율법에서 은혜로 변화한 데 있어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사도행전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후에 그분의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사역을 시작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 스스로 유대교로부터 분리되어 자신들만의 예배 모임을 형성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어떻게 오순절의 경험이 이러한 변화에 대한 명확한 구분점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전환은 오순절의 극적인 사건들로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의 의미는 50번째라는 뜻입니다. 오순절은 구약에서 말하는 칠칠절의 신약에서의 또 다른 이름이고 유월절로부터 50일 이후를 가리키며 초실절, 즉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을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 이후의 유대교에서는 이날을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진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유월절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리는 절기는 유월절의 다음 날인 무교절입니다. 이 절기 동안에는 추수한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드립니다. 레위기 23장 15절의 이 헌물은 안식일 이튿날, 즉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에 드려야 한다고 명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이후 첫 주일로부터 50일 이후에 오순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또 한 번 첫 이삭을 드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온 유대인들은 이러한 과도기를 경험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변화에 대한 반감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과도기는 필요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전환점은 단순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환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유대인 중심의 배타적 사고로부터 이방인들을 포함시키는 사고로의 전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자유인들과 종들 사이에 어떠한 다름과 차별도 없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이야기를 보시면 오직 유대인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벗어나 기독교의 보편성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계시가 필요했습니다. 선조들에게 한 언약들이 실현되기 위해 반드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시기가 필요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첫 12장은 베드로의 지도 아래 제자들의 초기 사역이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인 이후부터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에게 나아감을 볼 수 있습니다. 코넬료의 회심 사건 이후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차별이 없는, 즉 이방인을 포함하는 사역이 점진적으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첫 7년간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사도들의 초창기 사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본문 구절들은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고 그들로 하여금 다양한 관점에서 신중하게 이 말씀들을 연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저는 우선 오순절의 사건을 가리키는 용어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특별히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은 이 책의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 2장 8장, 10장, 그리고 19장의 사건들을 말하면서 세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기록된 성령의 세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세 요한의 말과 연결하며 이해하곤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 안에는 요한의 물로 하는 세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세례 또한 언급되었고 그것은 불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받는 세례는 일종의 불을 체험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해석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몇몇 카리스마틱 교회에서는 마치 불의 경험을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영을 받는 일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해석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단순하게 12절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서 언급된 불은 바로 심판의 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자신들의 불세례의 경험을 뒷받침하기 위해 요한의 말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불은 바로 심판의 불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이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누가는 성령 세례와 관련하여 서로 상호 교환 가능한 표현들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누가복음 부어주다라는 단어나 아니면 선물이라는 단어 아니면 임하신다라는 단어 아니면 충만함 그리고 받는다 그리고 내리다라는 표현들이 그러합니다. 이것은 상호 교환 가능한 표현들을 사용하였습니다. 한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많은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었음을 보면 사도행전의 시기가 구약성서에서 신약으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환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명확하게 설명되어지진 않더라도 그것들 사이에는 중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리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자들은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였습니다. 그들이 비록 유대교의 권위자들 사이에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 불리우며 이미 그들만의 새로운 정체성이 확실하게 확립이 되어 있음에도 그들은 유대교로부터 자신들을 즉시 분리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둘째로 몇몇 특이한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듯 독특하게 오순절날을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발생이나 그 시기를 볼 때 모든 것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갑자기라는 단어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뜻밖의 일어난 일임을 암시합니다. 사실상 그들은 성령의 임재하심이나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거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매달리고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뿐이었고 그들의 마음은 언약을 지켜주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곳에 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2절을 주의 깊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이 소리의 기원은 하늘이었습니다. 이 소리가 어떤 소리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온 방 안에서 들려졌음을 알 수 있고 이 소리가 제자들의 귀에 신비롭게 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마치 돌진하는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실제 바람이 분 것이 아니라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진하는 강한 힘과 바람 사이의 흥미로운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트렌치가 저술한 신약성서의 동의어 책에 따르면 바람이라는 단어는 공기의 가볍고 부드러운 움직임과 같은 인상을 줍니다. 따라서 힘을 보여주는 단어와 아주 부드러운 숨결 같은 공기를 나타낸 단어를 함께 엮어놓아 의도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을 뜻하는 단어는 뺨에서 느낄 수 있는 가벼운 호흡을 말하지만 입들을 흔들기에는 역부족인 가벼운 바람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대조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소리는 그들이 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특정한 바람들에게만 들렸던 신비로운 소리가 아니라 방 전체를 가득 채우는 소리였습니다. 모두가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라는 이미지는 성경에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람은 에스겔의 시야에서 마른 뼈들을 살리는 생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마른 뼈들이 산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의 바람은 성령을 암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순절날의 성령의 임재가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로 묘사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곳에는 또한 불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불같은 것이었지 불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의 불이 아니라 불에 갈라진 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였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뜨거운 타는 느낌의 그런 타는 불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 불들은 제자들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발견했던 불타는 덤불을 연상시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이 은밀하게 혹은 영적으로 혹은 볼 수 없게 오시는 것이 아닌 청각적으로나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나셨음을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은 청각적으로나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곳에는 방언도 또한 있었습니다.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방언에 관한 가르침들은 사도행전 2장의 중요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요즘처럼 성령의 은사에 대해 다른 어떤 것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부각되어지고 잘못 이해되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중요한 구절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방언에 대한 진지한 연구의 기본이 됩니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오류와 부정확성은 이러한 유사한 다른 성경 구절을 다룰 때에도 결국에는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해석으로 초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소리와 바람과 같은 모습이 외적인 현상이라면 방언은 제자들의 능력이나 내적으로 일어나는 행위와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충만함이 어떤 장소가 아니라 제자들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에서야 비로소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발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4절에서 말하다라는 그리스어는 말을 내뱉거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이어의 그리스어 사전에 따르면 이 말은 일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위험있고 격앙된 담론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뿐만 아니라 현자와 철학자들의 말을 가리킬 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도 그 의미를 가진 단어가 언급되었습니다. 2장 14절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또한 사도행전 26장 25절에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말했을 때 그 단어를 같은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그들이 다른 단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라는 말에서 우리는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단어들이란 방언이 의미 없이 중얼거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이라는 것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의 다른 지방의 언어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미 없이 중얼거리며 소리내는 것은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얼거림들이라는 복수형이라든지 중얼거림이라는 단수형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이것들 사이에는 서로를 구별할 수 있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방언이 알 수 없고 의미 없는 말을 가리킨다면 사도들이 다른 다양한 종류의 중얼거림들을 했다라는 말이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방언들이라는 것은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들과 말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은 여러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중얼거림이라는 지브리시가 아닌 방언이지만 명확한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에게도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방언을 말하였습니다. 방언의 시작점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수업이나 강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방언이라고 검색해 보신다면 배움으로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많은 사이트들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은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자 어떤 특정한 노력을 한다거나 애를 쓰며 배우려 한다고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으신다면 그것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 은사가 모든 성도님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 주님께 반드시 간구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선물을 오직 그분의 뜻에 따라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랐지만 성령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이 해야 할 말들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말을 어떻게 할지 구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사도들과 형제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가 아닌 사람들을 향해 말을 전하기 위해 주신 은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4장을 공부하였을 때 이 부분에 관하여 명확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의 많은 교인들이 방언을 마치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언은 사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이며 그것은 교회와 성도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제자들이 다른 여러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그 말로써 복음을 전하였듯이 이 방언, 정확한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것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일회성 사건으로서 다시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의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언약의 성취였기에 이 점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언약이 성취되기를 기다렸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그 언약이 성취됨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구체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은 이 언약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했고 두 번째로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권능을 받아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약속된 대로 그것을 행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셨고 임하셔서 교회 자신의 거처를 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오순절날 그분께서 하신 일이었고 그것은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순절날 그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에게 약속된 대로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또 이 성령님께서 교회 자신의 거처를 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오순절날 그분께서 하신 일이었고 그것은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시라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위로자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주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네 번째로 그들이 한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을 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이것은 그들이 지난 10일 동안 성실하게 아버지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기다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것은 요즘 일부 오순절 교회가 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한 특별한 모임을 갖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모임과 은사를 받기 위해 갖는 오늘날의 특별 집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특별 집회가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한 인간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한 팀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가 되지 못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알려진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 중에 주님은 그들의 하나됨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며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로 하여금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경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한 제자들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경험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처음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에 독실한 자들, 곧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는데, 아멘,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그들이 세상 곳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매년 세계의 아주 큰 행사가 행해졌는데 그것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었으며 많은 순례자들과 예배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날의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 즉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그분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또 다른 의미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렸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았으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로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맛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셨고 그분은 그분의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나 유대인 먼저는 영구적인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사도행전 2장의 사건들은 오직 유대교에서 되는 것을 보여주는 시작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으로서 그 표적의 사건들이 사도들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주목할 만한 성령의 은사는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율법에 기록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아멘. 구약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들은 외국인으로서 이스라엘을 침략한 자들이었습니다. 방언을 듣게 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표적이었습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의 사건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그리고 나중에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카리스마 교회에서는 같이 믿는 교인들에게 그 방언을 배우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언어의 수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놀라운 사건들이 목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수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그곳에는 천하 각처에서 온 순례자들과 예루살렘 성 주민들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관심을 끌만한 큰 소리와 소음을 들었습니다. 6절에서 이 소리가 남해 라고 표현했는데 참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소리가 날 때라고 해석됩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어떤 소리를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소리는 소리 또는 소음 그리고 음성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소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물건이나 사물들과 같은 무생물들의 소리를 나타냅니다. 타이어의 그리스어 사전에서는 사도행전 2장 6절을 이와 같은 의미로 바람소리로 묘사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군중들이 그날 들은 소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바람소리였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 바람의 힘이 아니라 바람의 소리가 있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럽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들이 당황했던 이유는 그들이 살던 각 나라의 언어들로 사도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자기네의 어떤 말이 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바로 그 6절 후반부에 분명하게 그들 모두가 사도들이 각각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말함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나오는 방언이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4절에 언어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8절에서 우리가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의미 없이 중얼거리는 지브리시를 마치 자신이 잘못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7절에서 사람들은 사도들이 갈릴리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사도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들이 제자들이 갈릴리 언어를 하고 있었음을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그들이 자기네 나라에 방언을 하고 있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자들의 말투에는 아마도 매우 강한 갈릴리 사람들만의 억양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억양으로 그들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말인즉 그 억양은 사도들의 억양이었고 그 외국의 방언은 성령님의 은사였다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외국 방언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그분께서는 그들 각자의 개성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증인들은 온 세상으로부터 온 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들을 볼 수 있으신데요. 여기서는 16개의 지역적 민족적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과 유대교 개종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11사도들은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기도 전에 이미 세상 끝까지의 증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이스라엘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이들이나 세상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이들 모두에게 매우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점은 이날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은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인 방언은 다른 언어권 나라에서 온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오순절 역사에 대한 반응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13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 각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큰일을 말하며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첫날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강한 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은 소리가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사실을 선포하는 한 소리였을 뿐입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방언의 이적이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세상의 주목을 끌기 위한 초인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순절은 사도들의 영혼에 임하여 온 일하게 했던 생명과 권능과 계시로 온 것입니다. 모든 기적적인 현장들은 사람들의 주의를 끕니다. 그 모든 표적들과 이적들은 그것들의 목적을 완수하였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주의를 끌어 그들로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그 말씀은, 본문 말씀은,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순절의 사건은 결국 사람들의 관심을 사도들이 전하는 설교 말씀 그 자체로 이끌었습니다. 표적들은 그저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의 역할은 그것을 목격하는 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의 말들로 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11절의 후반부는 그들이 그날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하여 들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로잡았고 흥미를 불러일으켜 그들 스스로 그것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하여 그 메시지에 반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하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라고 서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들은 메시지의 의미를 궁금해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날의 성령의 역사심에 반응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놀랐고 그리고 궁금해하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제자들이 새 포도주에 취했다고 조롱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날 성령의 역사심에 대한 반응이 모두 달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성령님의 임재와 놀라운 역사심조차도 14절부터 이어지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 전까지 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납득시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보거나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유대인들은 그 복음의 소식에 대해 더 마음을 닫고 더 목을 곧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오순절에 그 바울의 그 복음의 사역 뒤로 수천 명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이 복음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모여 기다리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으며 불에 갈라진 것들이 그들 머리 위에 앉은 것을 보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을 바람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 홉교회는 반드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며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실패했을 때 우리는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를 그저 다른 한 조직처럼 만들어갈 것이며 점점 더 구조화된 조직으로 만들 것입니다. 조직화된 조직은 어찌 보면 완벽하겠지만 효율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직의 복잡성에 의해 인간의 연약함이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조직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세상 위에 기독교 사역의 핵심입니다. 오순절의 사건은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오셔서 이 땅 위에 새롭게 조직된 교회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속하신 위로자가 오셔서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